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걷지 못하던 이를 고쳐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일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한 내용이 11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집니다. 사람이 모여들어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 일로 잡아 가두게 되죠. 그것이 이제 4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튿날 이들은 갇혀있던 사도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나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 이후에 풀려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 하는 것으로 이제 4장 31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그 가운데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일은 이 경우만 아니라 그 당시 이에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앞장으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2장 4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 놀라운 일, 그리고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징이라는 말인데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많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 사례를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도들이 바로 이런 일 한 것이다 라고 알아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기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를 하려고 올라간 것 아닌가 싶지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사도들 뿐이 아니었고 또 다른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라고 되어 있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람을 떠메고 그 성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라고 여기 소개되고 있죠. 그 왜 데리고 왔는가? 2절에 보면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이 사람의 신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이죠. 여기가 정확히 어딘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니까 크고 아름다운 문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문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 3시, 오후 3시에 맞춰서 지금 출근을 하는 셈입니다. 아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두고 기도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3절에 보면 이미 자리 잡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리 잡고 앉아서 사도들을 만났는데 이제 뭔가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을 만난 사도들의 반응이 여기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그 길 가다가 구걸하는 분들이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들처럼 하십니까?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자,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얘기입니다. 길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그의 눈을 뚫어지게 골똘히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사람으로도 흔히 겪는 경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누가 돈을 주면 주고 갔지 뭘 굳이 쳐다보라고 하나 보통 있는 늘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사람이 5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건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쳐다보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왜 나를 부르는 것일까? 이렇게 해서 지금 사도들과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이에 눈 맞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눈을 맞추고 사도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잘 아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그 여러 말이 들어 있는데 지금 짧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훌쩍 건너뛸 수 있는데 한번 그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은 은과 금을 얻으려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마음을 나누려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걸하러 나왔으니까 은화든 금화든 뭔가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눈까지 맞춘 사도가 하는 말은 은도 금도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라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를 불렀단 말인가, 사람들은 지나갔는데,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이것이죠.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소라는 말입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런데 나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런데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는 말이었죠. 자, 그리고 사도가 눈만 맞추지 않고 7절에 보면 오른손을 내밀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일으켰더니 자, 이 사람은 그렇게 일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인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어서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생생하게 번역을 바꿔보면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사도들이 행하는 일로 여기 소개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으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 사람의 하루가 어떠했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구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걸이 비즈니스인 사람입니다. 자, 매일 사람들이 자기를 떠매고 와서 이 자리에 내려놓으면 자세를 갖추고 이제 직업 전선에 돌입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모습으로 앉아서 자기를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맞추든 소리를 질러서 관심을 일깨우든 그렇게 해서 용건을 말해야 됩니다. 나에게 뭔가 주십시오. 이제 이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이 매일 하는 일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이 어떤 것일까? 그가 생각하는 행복의 최대치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의 양은 구걸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 얻을 수 있는 돈의 총량이 이 사람의 행복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눈도 맞추고 말도 걸 때 생각하는 것은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좋은 경우가 뭐였을까요? 아마 마음 좋은 부자를 만나면 보통은 구걸해서 대부분은 지나가지만 동전을 던져주거나 1,000원짜리쯤 준다면 마음이 넉넉한 어떤 사람을 만나면 50,000원권쯤 받으면 큰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더 마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10만원짜리 수표를 하나 던져주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일인지 나도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안 되지만 어떤 재벌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마음의 부담을 덜려고 100만원짜리 수표를 하나 던지고 간다면 아마 이 사람 평생에 내가 그 얘기 했었나? 100만원짜리 수표 받아본 적 이러고 생각을 했을 것 같죠. 이런 것이 이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보내는 하루에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겪어도 다음날 이 사람은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똑같은 구걸을 해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눈을 맞추고 베드로가 하는 말 나에게는 은도 금도 없소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맥을 풀리게 하는 말이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들려진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것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당신에게 주려고 합니다 라는 말, 이 말을 들었던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를 했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듣게 된 말이 이 한마디였습니다. 걸어라 라는 말이었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사도가 와서 걸으라 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어떤 말일까? 자,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하루를 채우는 일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어떤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일을 겪는다면 오늘 하루 정말 복되었다. 야, 오늘 같은 날 좀 잊을 수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를 들으시면 무슨 일을 겪으시면 그렇게 행복감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자, 어떤 일이 오늘 하루를 기막힌 하루로 만들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들었던 걸으라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을 미리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다 알고 있고 자, 내 그 통장의 예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내 능력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여건이 능력이 뭔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오늘 하루도 살 텐데 이 정도 경험할 수 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요만큼이라도 채워줄 수 있다면 난 충분히 행복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걸으라라는 이 말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 조건들을 전부 깨버리고 우리에게 불쑥 들어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사도가 지금 은도 금도 없다고 말하면서 선사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나면서부터 걷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사전에 있지 않았던, 다리는 한 번도 걸어가는데 사용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의 하루에 지금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한 번도 꿈꾸어 볼 수 없었던 것이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익숙해져 버린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인 오늘, 그리고 오늘과 마찬가지일 내일, 그런 하루에 곱게 담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복음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걸으라라고 말한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걸으라라는 말은 그 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의 삶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너희가 익숙하다고 하는 그 판이 깨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이고 그리고 신자들이 다 고백하는 바입니다. 자, 신자의 삶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신자로 사신 분들이 다 갖고 있는 고백이죠. 물론 사람마다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고백을 갖고 있죠. 자, 이런 고백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와서 보니 매일매일 앞이 안 보이는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어찌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미래 같은 것은 꿈꿀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다고 여겼지만 내 인생에 무슨 빛이 비출 거라고 소망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고 뒤를 돌아보니 내가 이제 안개 속을 어딘지도 모르고 걸어왔다고 한 그 지난 날들은 실제로는 반석과 같은 길 위에 걸어온 그런 삶이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신자들은 늘 이런 고백을 갖고 있죠. 물론 이것을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조로운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인생들을 펼쳐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에서는 거기에는 어떤 길도 없다고 했는데 신자들은 걸어보고 거기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복된 길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참으로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눈치도 없고 타이밍도 못 맞췄는데 주께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에게 드물지 않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으라라는 말에 이어지는 후속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얼마나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정도 구걸해서 받으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도들은 이 사람을 보며 이 사람은 걸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바란 적이 없었는데 너는 그대로 살 수 없고 이런 것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말했듯 그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고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게 있는 그것을 당신에게, 다름 아닌 당신에게 주겠소라는 그런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 일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전처럼 성전 앞에 홀로 버려지지 않고 성전 안까지 따라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라고 불리는 후렴구,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성전에서 뛰고 있죠. 자, 다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뛴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하나 덧붙여지고 있는데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40여 세인데 제가 예배 마치고 여기서 뛰어서 내려가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뛴다는 것은 깡총깡총 뛴다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고 걸어서는 해결이 안 나는 일을 지금 겪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걷는 것도 신기하지만 걸을 수 없어서 성전 안을 지금 깡총깡총 뛰고 있죠. 아저씨가 이런 일이 지금 복음이 빚어낸 일이죠. 자꾸 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죠.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쳐다보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죠. 원래 낯도 그 익은 익숙한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알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놀라움이 압도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저 사람이 지금 여기서 뛰어다닌다는 말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거늘. 자, 이 병 나은 사람이 사도들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계속 붙잡고 다니죠. 물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닌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원래 가려고 하는 곳이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놓아주질 않죠. 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죠. 12절부터 26절까지 그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우리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벌인 사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벌였다는 말인가? 13절에 설명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왜 행했는가? 예수라는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얘기합니다. 자, 예수가 누구인지는 이 사람들도 알고 있죠. 두 달 전에 이 성전에서 일주일 내내 와서 설교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붙잡혀 십자가에 달았던 그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14절에 13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때문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당신들이 적대하여 죽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인 그분은 생명의 주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 여기 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저자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author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을 만드신 그분이 이 사람을 걷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이 사람이 걷게 된 일은 생명이 와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오는 일, 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걷게 할 수 있는 일은 생명의 주인 예수가 개입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개입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름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낫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설명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난감함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이름을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잡아 죽였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명의 근원을 죽였으니 이제 생명과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자, 17절에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너희가 적대하여 생명으로 멀어졌으나 그러나 너희가 뭔지 몰라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적대하여 그 생명으로 멀어진 일은 이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만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적대하여 예수를 죽였지만 그리고 몰라서 죽여버렸지만 그러나 너희의 적대감만으로 그런 일이 빚어지고 만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전부터 너희에게 알려주셨다고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가운데에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특히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여버렸으니 이제 생명과는 멀어졌구나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망쳐버렸지만 너희가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망친 대로 놔두시지 않고 너희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여버리고 말 예수였다면 아예 오시지도 않았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병에서 나은 사람들을 옆에 놓고 메시지를 건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으로 나아가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는 일, 예수가 오실 때에만 가능한 일인데 이 일이 이 사람에게만 운 좋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열려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돌이켜라 그래서 죄 씻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죠.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만물이 새롭게 될 터인데 그것이 회개하는 너희에게 열려진 일이다 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회개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의 그 핵심이 아닙니다. 자, 회개를 한다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19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 자, 이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여러분에게도 들려진 일,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죄 씻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죄 씻음이라는 말은 아주 익숙한데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계실 때도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죠. 제자들이 한번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무슨 얘기냐 하면 맹인을 보니까 맹인 그냥 앞을 못 본 애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맹인은 어떻게 보였냐면 그 사람을 보면 죄가 어른거린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자, 이 병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같은 시대죠. 자,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건 우리가 느끼는 것 정도의 그 느낌이 아니었을 것 같죠. 우리는 불편하구나 정도를 느끼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죄가 생각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면 제자들이 또 물었겠죠.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 이런 거죠. 그 모양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물들어 있구나. 죄가 자꾸 아른거리는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요 중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예, 다 아시는 노래. 자, 지금 이 사람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보기만 하면 죄가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따져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서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측은한 마음뿐이 아니라 저 사람 저렇게 불편하게 된 건 누군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누군가 제대로 간수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나 보다. 어딘가 인생을 망쳐서 저렇게 됐나 보다. 이런 것. 또 나를 볼 때도 그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난 왜 이 모양일까? 죄의 흔적이 어른거리죠. 자, 죄는 내가 무언가를 한 것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들, 영향들이 있죠. 우리의 어리석음, 탐욕,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부족한 것들이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놓고 있죠. 그래서 내 모양을 볼 때 우리가 사실 그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러워하는 것들은 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자, 그런 우리에게 그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죄 씻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당신들은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존재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 씻음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탄식에 탄식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씻음을 받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은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 선언은 너희를 물들이고 있는 죄의 흔적들 그것이 씻겨져 나갈 것이다.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렇게 죄가 씻겨지고 나면 무엇이 좋을까요? 19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되는 날. 자, 죄가 씻겨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예전 개정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은 새롭게 되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죄가 씻기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새롭게 됨, 유쾌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휴식이나 위안을 가리키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생고생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중간기 휴식 같은 것이죠. 원기 회복을 가리키는 말이 여기 새롭게 함입니다. 너희에게 유쾌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죄 씻음, 죄 없이 함이 갖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유쾌한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이 3시가 돼가고 있는데 3시 될 때까지 유쾌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유쾌한 일을 기대하며 또 오늘 청년부 모임을 가지려고 할까요? 자, 복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유쾌함이 주어질 것이다. 자, 비교해 보아라. 저 사람, 저기 꽁충꽁충 뛰고 있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유쾌함이 바로 복음의 서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랍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1절에 만물이 회복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개인의 회복을 얘기했는데 개인이 회복되는 것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온 우주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로 완성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앞에서 이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로 다시 안 오시겠죠. 뭐 굳이 여기로 오시겠습니까? 다시 안 보는 것만으로도, 원수를 안 갚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다스리는 정도일 텐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예수를 죽였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초대하시는 일이 이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하 22절부터 26절 사이에 이 일이 오늘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예고되었던 일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 사무엘이 나오죠. 그리고 또 모든 선지자도 나옵니다. 자, 모세 때도 나 같은 선지자 올 거라고 얘기했다. 사무엘도 예언하기를 다윗왕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분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분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 없이함,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 하반부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내용을 언약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복을 받으리라는 것,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있기 위해 이들이 선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26절에 보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너희에게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은 이런 일들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죠. 이들은 왜 여기 지금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말이죠. 자,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 별다른 기대를 품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마치 여기 있는 못 걷게 된 사람처럼 걷는 일 같은 것은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금 사도가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 사람에게 말했죠. 우리를 보라. 내게 있는 것을 바로 당신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나는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인생에 꿈꾸십니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제는 아무 기대를 더 말할 수 없이 모든 게 정리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40여 년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뭘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 이상보다 더 이상의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러 예수께서 굳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러 성전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르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사실 때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아끼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분들뿐만은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뜨거운 새벽 그 오후 3시에 우리를 떠매다가 성전 앞에 잘 구걸하도록 놔주는 일,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어도 우리에게 품을 수 있는 기대는 그뿐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려면 복음 앞에 서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누구의 말에나 그저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어오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0만 원짜리 수표를 얻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 뛰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인생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그 회복된 세계 안에 우리의 뛸 수 있게 된 다리로 온갖 아름다운 일들을 채워갈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 소식을 듣기 위해 우리는 여기 모인 것이고 교회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식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소박하여 큰 꿈을 품지 않고 삽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것처럼 야망 같은 것 함부로 품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 소박하게 작은 행복이나마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어를 잘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없다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야 하고 뛰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실감하는 하루하루는 복음의 내용과 많이 달라서 과연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소식인지, 과연 나한테까지 오는 소식인가, 긴감인가 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발걸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